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우리는 지금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내용을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하는 뜻을 파헤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살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믿음을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의 의지와 신념의 부분으로만 믿음을 이해하는 것을 더 넓혀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가 하는 대로 이 뜻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훨씬 폭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앞에서부터 지금 2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모세의 믿음을 보면 여기에 표현으로는 이것이 다 모세의 믿음의 행동들이 그의 신념과 의지와 확고한 그의 결정으로서 소개되고 있지만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는 그의 처음 의거라고 해야 될까요? 애굽 관원을 때려 죽인 일이나 이런 일들이 보기보다는 그렇게 깊은 생각이나 어떤 확고부동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고 더더욱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이 그렇게 별로 신통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5장 가보시면 오늘도 이 모세가 좀 별 볼 일 없다는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과 그때 바로가 그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하여 반발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짚을 주지 않고 진흙벽돌을 종전과 동일한 개수로 만들어오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프게 된 겁니다. 15절 출애굽기 5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이오니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시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저들의 신앙 수준이 고급하지 않은 차원에서 일반 백성들의 불평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모세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들고 백성들을 안돈시켜야 우리 기대에 미칩니다. 그러나 기록에 보면 모세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을 것이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나 고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하면 가지는 믿음을 행사해야 할 당사자가 갖는 어떤 확고부동한 신념, 어떤 그 단호한 모습, 이런 것들이 모세에게서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싸서 믿음으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장도 보세요.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펄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자, 이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지금 믿음, 그러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당사자가 책임 있게 그 믿음을 사용해야만 한다 하는 쪽으로 믿음에 대한 개념이 기울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자가 가지는 확고한 신념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신념에 취해서 떨어요. 이 왼수들이. 이 왼수라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속에도. 무식하지만 좋은 믿음이 많아요. 이 속에도. 그러나 지금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신념은 의지는 누구 쪽에 있어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 중에. 하나님 쪽에 더 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 그때 너 내가 누군 줄 알 것이라. 이렇게 이 의지의 발동이 하나님 쪽에 있고 모세 쪽은 거 봐요. 내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징징거리고 있고 하나님 걱정 말아라. 내가 이렇게 하고야 말고 내가 내 조상의 예, 한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대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내리라. 걱정 말아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백성에 가서 전해라. 집념과 의지는 하나님 쪽에서 외래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죠. 지금 확인하려는 건 이거예요. 이 자리까지 물론 뒤에 가서 이제 변합니다만 이 자리까지는 모세는 뭐라고요? 끌려온 당나귀에 불과해요. 무슨 조금 더 우리가 그 기대하는 기계나 무슨 뭐 확고한 신념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이 모세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성이 정씨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끌려온 당나귀예요. 당나귀 정씨였을 거로 기억을 합니다. 아니면 올 수 없고요. 그 우리가 아는 모세, 그럼 우리는 모세, 그럼 뭐 그냥 벌써 하나님 편을 들고 모든 백성들이 흔들려도 절대로 변함없는 단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묶어서 지켜나가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고,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말이죠. 모세가 위인이 아니에요. 외려 이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별로 그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 믿음을 그 제대로 발휘 못할 때도 하나님이 그 창세기 17장에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지라 했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지금 장면에 와 있는 셈이냐면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믿음이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자의 책임,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자의 집념, 의지를 그 초점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믿음이란 한 인격과 인격이 가지는 관계를 설명하는 거더라 말이죠. 우리는 물건과 물건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격과 물건 사이에도 믿음이라는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격과 인격도 믿음 외의 관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해관계라는 게 있죠. 이익을 따라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산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래요? 산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산을 믿지 않죠. 산이란 무인격입니다. 자연을 믿지 않아요. 자연에 대해서는 알 뿐이죠. 등산 갔다가 뭐 떨어져 죽거나 등산 갔다 길 잃어서 사고를 당하면 그걸 자연이 배신했다 그러지 않고 자연 쪽엔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 인격이 아니니까. 이쪽이 무지했다 그러죠. 인격을 가진 쪽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인격이 없는 쪽에다가 왜 너희 그 힘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느냐라고는 책임을 안 묻는다 말이죠. 믿음이라는 얘기는 한 인격과 한 인격이 관계를 맺대. 그 관계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를 얘기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격과 인격이 이해관계로 만나지 않고 기계적인 관계로 만나지 않고 믿음의 관계로 만나는 관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그랬다 그랬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은 그 부모가 그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계적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해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뭐 이 옷도 안 해 입고 그 돈 부모를 위해서 아끼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래서 옷 대신에 여기 이렇게 물감으로 옷같이 그려 갖고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가서 남 먹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냄새만 맡고 때우고 돈 모아놨다가 부모님께 갖다 드리 이런 관계를 부모가 안 요구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을 요구할 때는 그걸 요구하는 이가 그 인격적인 대상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해관계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닌 믿음의 관계라는 것으로 요구함으로써 이 믿음을 요구한 인격이 믿음을 요구한 상대와 가지려는 관계와 또 믿음을 요구한 그것으로 나타내는 그 격이 드러난단 말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믿음과 항복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는 가만히 있고 자식 보고 믿으라고만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밤낮 부들부들 떨면서 난 어머님을 믿어요, 난 아버지를 믿어요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들은 태어나서 자라오는 동안에 부모가 누군지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내 편이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하고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한다, 선생님에게 얼마라도 갖다 준다, 무슨 짓이라도 한다.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걸 배우는 거라 말이죠. 거기에 항복이 있죠. 그래서 지금 모세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확고한 저 충성심을 갖고 그것을 유지했느냐를 설명하는 부분보다 어느 부분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간섭하셨느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항복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인도하여 모세 되게 하셨느냐가 더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묶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럼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믿음이라는 이름 속에는 믿음을 책임으로 요구한 그분, 믿음을 요구하는 그분의 믿음을 요구한 수준에 맞는, 믿음을 요구한 일에 상응하는 어떤 간섭과 일하심과 높으심이 동시에 개입되어 있단 말이죠. 믿음을 책임으로 요구받는 쪽에만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 이에 고급한 인격, 고급한 어떤 그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전능한 간섭이 동시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걸 다 믿음으로라는 말 속에서 묶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을 요구하시니가 은혜를 베풀고 간섭하는 거라면 이게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럼 그 간섭과 그 베푸시는 은혜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믿음 사이의 상관관계 혹은 그 책임의 경계선은 뭐냐? 역다우로 또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여기를 가봐요. 사도행전 16장. 구원 문제에 등장하는 믿음을 놓고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갖고 그 간수가 이제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음, 구원 이 세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음, 구원 세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건 이제 예수입니다. 왜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보는 복음에 관한 설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은 뭐냐? 율법이 아닌 구원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복음은 율법이 아닌 구원의 방법인데 복음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의 법칙이고 믿음은 은혜의 법칙이라. 그래요. 우리 로마서 할 때 귀가 닳도록 들은 거예요. 행위란 인과율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 것. 믿음은 행위가 아닌 것.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것. 은혜의 법칙. 은혜란 원인이 없는데 어떤 결과를 갖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 행위의 법칙이 아니고 믿음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럼 은혜라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결국 은혜 지상주의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믿음과 안 믿음은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믿음을 우리의 책임으로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우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고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우리의 결정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행위의 법칙이 아닌 것, 은혜의 법칙인 것이라고 잔뜩 설명해놓고 여기 10장에 와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우리의 결정과 분명한 선택으로 책임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그 둘 사이에 도대체 어떤 경계선 혹은 둘을 화목시킬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믿음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건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이상 하나님은 그 일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보듯이 부모가 어떤 그 집념과 소원을 자식에게 갖느냐가 그 자식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것이 되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녀가 승낙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식이 동의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항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이 은혜이면서도 책임인 양면성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자녀를 설득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주입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녀가 내 권위 아래 있지만 부속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인 조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난 새끼인데도, 그렇죠? 내 마음대로 조작이 되지 않는 게 자식입니다. 왜요? 독립된 인격이니까. 그렇다고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끌고 갈 것입니다만은 자식이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기계로 대적하지 않고 우리를 노예로 굴복시키지를 않고 한 인격으로 고급스럽게 대접한 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그냥 그날 딱 전도 받고 아 믿겠습니다. 그 성경 한번 읽고 아 해갖고 머리 위에 이렇게 둥그런 태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믿었다 말았다 좀 잘 된 것 같았다 이제부터 내가 다시는 세상을 쳐다도 안 볼 거야 이러기를 몇십 번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라고요? 담배 끊는 거래요. 오이 놀라셨다. 하루에도 스무 번씩 끊는 게 담배. 한참 생각해 무슨 뜻인지 알면 교회를 바꾸셔야 돼. 피고 나면 끊는 거죠. 다음 필 때까지. 신앙이 그렇죠. 열심을 가졌다고 생각했다가 언제까지 그 신앙이 유지되죠? 세상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면 언제든지 그 결심은 없어져요. 또 넘어가는. 그럼 나중에 무슨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에? 지가 잘못해놓고 뭐라냐? 은혜 일변도로 요구를 해요.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단추만 꾹 누르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런 소원 해본 적 있죠? 그러나 그렇게는 하나님이 절대 만족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취급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우리를 대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이요 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 취급 안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면서도 우리를 이 일을 항복할 때까지 간섭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보는 모세의 신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끌려온 당나귀예요. 그러나 결국 그 모세를 항복시켜 우리가 뒤에 보면 홍해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모세는 당당한 하나님 편을 든 믿음의 위인으로 섭니다. 보자고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삼삼한 모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세 그러면 이 장면만 기억을 해. 안 해요. 아까 봤죠? 출애굽기 3장, 4장, 5장, 6장에서 나타난 쪼다 모세. 그 모세가 이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얘기 속에는 이 어리석고 철딱선이 없고 힘 없을 때도 지키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 부모가 그 자식을 자식이 한 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못났을 때도 지키시는 것 같은 손길로 지키시는 것도 믿음으로라는 얘기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안 묻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항복시켜서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앞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편들어서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자리에 선다 말이죠. 그래서 이 뒤에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 같이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날 때부터 성경책을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뛰어와서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저거 속속이고 저거 언제 사람이 될까 했지 이제야 아유 그나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잘 되어 뭐래 태어날 때부터 괜찮았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태몽이 달랐다는 거 그죠? 잘 되면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자식은 뭐라 그래요? 잘된 자식은 절대 부모님이 하나도 해준 거 없이요. 내가 다 했어요. 안 그래요. 부모님 덕이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게 이게 말이 그렇고 예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의 고백이 다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구원을 설명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는 전부 오늘 어디로 갔죠? 부모님께 그 모든 공을 돌리는 쪽으로 갔단 말이죠. 언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창세전에. 왜요?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 일을 실패하시거나 중간에 포기하시는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이걸로 우리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 그 간섭은 결국 어디로 온다고? 우리의 항복으로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온 천하와 등을 돌리고도 나는 하나님을 편들겠습니다. 그걸 만들어낸다고요. 이 양쪽을 다 묶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으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믿음이란 뭐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들부들 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외면해? 여러분 무슨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무엇으로 유혹해도 어떻게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으며 어떻게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무슨 신념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어머니인데 뭐 안 그래요? 내 자식이고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끼시는 것이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좋은 믿음의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믿음을 요구하는 그 믿음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식이 독립된 자유로운 항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편들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꺼이 충성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에 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이 이 좋은 믿음을 갖는데 부족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어디로 가고 있다고? 부들부들 떠는 믿음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만 떨면 뭐든지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죠? 아니옵시다.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그 무슨 상기하자 6.25 이거 아닙니다. 다시 보자 삼각사나 이거 아니고 그런 절규가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묶어내고 항복되고 그것으로 빚어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우리 믿음의 확고무동한 근거요 내용이요 우리의 자신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랑과 인도함을 받은 자답게 항복과 충성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과 부으신 기름으로 우리 잔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듯 무한한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이 세상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편을 들어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